B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현 중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하루 앞둔 어제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전몰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 치러진 값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값을 치른 이들에게 진 빚과 그들이 남겨놓은 가족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군대는 나라의 굳건한 중추라고 강조하며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맞는 첫 메모리얼 데이에 오래된 믿음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로서 많은 의무를 지고 있지만 오직 하나의 고귀한 의무는 위험에 맞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고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나 그러지 못할 때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지정해 전몰 장병 등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다른 나라들은 교리와 종교, 지리, 인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모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상을 토대로 건국된 독특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부부당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산아 제한을 또다시 완화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오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정책이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펼쳐 인적 자원의 이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지원책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산아 제한을 위해 1978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오다 2015년부터 공식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발표한 2020 인구 총조사에서 201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중국 인구가 몇십 년간 가장 낮은 연평균 0.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012년에서 2014년 덴마크 정보당국의 지원을 받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덴마크 공영 DR 방송은 어제 덴마크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기관의 2015년 내부조사 결과 덴마크와 미국 정보당국의 이 같은 협력이 밝혀졌다고 9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 NSA는 2012년과 14년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고인사들을 감청하기 위해 덴마크 정보통신망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에 접근했습니다. 감청 대상에는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당시 독일 외무장관과 여당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을 인지하게 됐다고만 언급했고 덴마크 국방부는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조직적인 도청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 9천만 명 중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7천 명, 누적 사망자가 50명 미만으로 그동안 코로나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명을 넘어서는 등 뒤늦게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 변이가 혼합된 새로운 변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베트남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시가 이번 주 고강도 방역조치에 돌입한 가운데 애플과 삼성 등 글로벌 기업 하청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독자 건설 중인 우주정거장 텐허의 다음 달 우주인 3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이웨이 중국 유인 우주 프로그램 부책임자는 오늘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에서 다음 달 유인 우주선 선저우 12호가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우고 우주로 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약 3개월간 우주에 머물며 우주 유영을 훈련하고 우주선 유지와 보수, 과학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말까지 총 3개 모듈로 구성된 새로운 우주정거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처사가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늘리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중 북한 대사를 만난 것은 미한 정상회담 후 북중관계의 밀착을 과시하는 공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최고는 14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역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데 대해 자신들을 향한 적대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비록 개인 명의의 글로 입장을 밝혀 수위를 조절한 의도가 보이지만 미국과 한국을 함께 비난함으로써 미국과의 대화에 곧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논평은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관영 매체를 통해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북한의 자위적 조치들을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사일 개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산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북정책 기조들이 한갓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미사일 지침 종료의 목적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비 경쟁을 조장해 북한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며 주변 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하려는 속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오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관역은 한국군이 아니라 대양 넘어 미국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를 동시에 겨냥해 미국과 한국 당국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북한의 자위적인 국가 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 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밀었다며 이를 저질러놓고 이쪽 저쪽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엿보는 비루한 꼴이 역겹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반응은 개인 명의의 논평이라는 형식으로 나와 외무성 고위 당국자나 대변인 등 명의의 담화보다는 비난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가 원수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예의 없는 언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뭐 공신력이 있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 상황에서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조기에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기싸움을 더 벌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특히 실용적 접근 최대 유연성 같은 표현들을 꼭 집어서 이게 권모술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당장 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재판단에는 북한이 당분간 대미 압박을 지속해서 미국을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일으키는 게 있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다만 북한의 이번 반발이 가장 낮은 수준의 형식을 띄었다는 점에서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며 북핵 문제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표방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해 언급된 사안들 가운데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조치를 우선 문제 삼은 데 대해선 추후 있을 수 있는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이미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 가능성을 자위력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열어놓았다는 평가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핵미사일 개발한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도발을 하더라도 명분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구실을 이제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논평을 통해 북한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려는 셈법이 읽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논평 내용 가운데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가 주변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대목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전 박사는 북한이 이를 통해 한중관계의 틈을 벌리는 동시에 북중관계를 강화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이 이제 완화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은 중국한테도 내심 불편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결국 미국에 대해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중국 측에 있는데 지금 중국은 어떻든 간에 한중 관계를 좀 고려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대신 지금 북한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북중 관계의 어떤 긴밀함 뭐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노리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엔 미사일 지침 문제로 시비를 걸었지만 추후 미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려고 한다는 판단이 서면 인권 문제 거론이나 대북 제재 유지 등 다른 정책 기조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긴장 수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예산은 2021 회계연도 대비 1.6%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향상을 계속 지원하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의회에 6조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7,529억 달러, 이 중 국방부 예산은 7,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방부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2021 회계연도 7,037억 달러 대비 1.6%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순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격퇴와 미국이 직면한 제1 도전 과제로서의 중국, 그리고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서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사이버 수단, 그리고 정권의 안보 강화와 불량 국가인 자국의 영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타 불안정한 활동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하는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예산 중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반에는 109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 중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73억 달러, 전술 탄도미사일 방어에 17억 달러, 전술 미사일 방어에 19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 본토와 괌, 한국, 일본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을 포함해 미국과 영내 주둔미군,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 교란,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능과 사거리가 우수한 패트리어트 PAC-3와 SM-3 개량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술 항공과 미사일 방어 요격 기술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미사일 방어청 MDA에는 89억 달러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무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 격퇴를 위해 국토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SM-3 블록 2A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런 예산을 통해 MDA는 다층정 국토방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근접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형 사드 요격기 시제품을 평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MDA 예산 요청안에는 이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위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구형 군사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핵무기 현대화를 통해 중국을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전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전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에는 51억 달러가 책정됐고,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투자를 통한 역내 미군의 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런 파트너십을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안보 아키텍처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한동맹과 관련해선 한반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공통된 가치를 유지하고 글로벌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의 역내 전략에서 시너지 효과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청 예산안으론 41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비확산 활동에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여로 8,8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이란과 시리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은 IAEA의 검증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공식 예산안에서 공중보건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4조 5천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뒤 닷새 만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리룡남 주중북한 대사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에 대응해 중국과 북한도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공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베이징에서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선임 연구원은 28일 VOA에 두 사람의 만남은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왕 부장과 리 대사는 27일 베이징 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찬에 앞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웃으며 팔짱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만남에서 북중 간 우위는 외부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전화 속에서 흘린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것이라며 혈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개국 신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후 왕 부장과 단독 회동한 것은 리 대사가 처음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28일 VOA에 왕 부장과 리 대사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으로 연출됐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this meeting was staged as a sort of response to the Moon Biden summit last week. And I imagine that both
중국과 북한 모두 지금 시점에서 서로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공개 행보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등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는 데 대응해 중국도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손을 내밀며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관계 강화 움직임이 1년 전부터 나타났으며 이번에 왕 부장과 리 대사가 특히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과 리 대사는 양국 지도자들의 전략적 지도와 관심 속에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중국이 이번 만남을 통해 매우 의도적이며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며 북한에 연대와 안도감을 주는 한편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It's also a manifestation, I think, of Beijing's dissatisfaction with the outcome of the US-ROK summit.
리비어 전 수석
And
부차관보는
I personally
중국이
expect that
앞으로
we're going
미한
to hear
정상회담
more from Beijing along
공동성명에서의
those lines,
타이완
including
언급과 미사일 지침 폐지, 문 대통령의 사실상의 쿼드 지지 등과 관련해 불만을 더 표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전략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One strategic messaging to the U.S. and South Korea, which obviously can help drive a wedg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우선 미국과 한국
Seoul looks
사이를
to increase
갈라놓으려는
getting
의도로
access to North Korea
북한으로
versus
가려면
Beijing.
중국을 통해야 한다는 신호를 한국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뒷배이며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원조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만남에서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에 힘 닿는 대로 도움을 계속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중 밀착 행보가 한반도 비핵화 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So for North Korea, they need to know that as they continue to reject talks on denuclear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as they continue to avoid bilateral engagement with Seoul,
북한은
that they're
계속해서
going
미국과의
to have
비핵화
China's
대화를
continued
거부하고
support and that
남북
they will
간
get
관여를
continued
거부할 때
assistance from
중국이
China.
자국을 지원하고 원조해 줄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북한에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지난 20년간 미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적극적인 외교 공세는 북중 관계 강화 이후에 일어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have to keep in mind that every diplomatic outreach or offensive to the United States over the course of the past 2 decades has been preceded by an
스나이더
effort to
국장은 왕
consolidate
부장과 리
China's
대사의 이번
nuclear relationship.
만남에서 북한이 앞으로 행보를 바꿀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방향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중 고위급 접촉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반중국 프레임을 철회한 이후 한국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 때문에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26일 갱신한 미한관계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에 대한 미국의 이전 반중국 프레임을 버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포와 기후변화, 중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쿼드 구상 마련을 주도한 이후 한국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협력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문구들이 담긴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혹은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기로 합의하고 남중국해와 이를 넘어선 곳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한국의 역내 관계에 관련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와 과거 한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치 등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선 양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자율성 확대에 대한 열망을 인정하기 위해 동맹을 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1979년 체결된 양자 미사일 지침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건 동맹 조정의 또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은 미한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비핵화를 향한 부분적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를 우려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런 제재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외국인들의 북한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1년 전 평양을 떠난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 영국 정부는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유례 없이 엄격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지난해 5월 평양을 떠나야 했던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27일 북한을 떠날 당시 상황 등 북한에서 겪은 여러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이날 아이리시 선과 인터뷰에서 1년 전인 지난해 5월 27일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조치로 영국 대사관이 극적으로 폐쇄된 뒤 4시간가량 차를 타고 흙길을 달려 육로로 국경을 넘어 북한을 빠져나온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월부터 대사관 잠정 폐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갇혀있던 경험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통 한 번에 6주에서 8주를 평양에서 지냈는데 당시에는 6개월을 보내야 했다며 모두가 할 만큼 했다고 느껴 안타깝지만 떠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12월 평양에 부임한 크룩스 대사는 만약 평양에 머물렀다면 무기한 갇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계속 대사관을 운영하기 위해 영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북한 당국을 설득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관 폐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 봉쇄에 들어간 첫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며 아마도 가장 늦게 문을 열 국가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외국인의 방북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올 연말은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대한 빨리 국제사회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경 봉쇄 조치는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훨씬 어렵게 하며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와 깨끗한 식수 제공, 의료시설 접근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크룩스 대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핵활동을 멈추고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선다면 밝은 미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크룩스 대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면 영국은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동시에 번영을 누릴 수 없다면서 북한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인 북한에서의 특수한 경험담도 소개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관광객들에게는 늘 감시원이 붙지만 자신은 외교관으로서 비교적 평양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며 종종 지켜보는 사람과 미행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외교관으로서 일반 북한 주민들과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린이 등 북한 주민들 역시 외국인을 대하는데 긴장하는 것 같다고 크룩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자신이 일상생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에 북한 당국이 민감해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지방과 주요 도시를 여행할 특권을 누리고 정기적으로 트윗을 시작한 최초의 대사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크룩스 대사는 한국 언론사들이 특파원 역할을 하는 외국 대사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을 때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룩스 대사는 평양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의 국경 봉쇄가 해제돼 평양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1년 전 오늘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북한을 떠났다며 아직은 우리의 복귀를 허용할 국경 개방 조짐은 없지만 다시 김일성 광장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글과 함께 과거의 김일성 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평양에는 각국 대사 9명과 임시 대사들이 4명만 남아있다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 베네수엘라,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위스 등의 공관은 모두 폐쇄됐고 국제인도주의기구 외국인 직원들도 모두 떠난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월 25일에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자체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외교관 가족들이 수레를 직접 끌고 귀국하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여파로 국경이 1년 이상 닫혔고 여객 운송 중단으로 귀국길이 어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집권 10년 차에 접어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 도움 없이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5개월 내내 내부 결속과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강조는 지난 1월 5일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간부 6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념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자체적으로 난관을 돌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발전 5개념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2월 8일부터 4일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계획과 이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김두일 당 경제부장을 경질하고 오수용을 임명했습니다. 4월 6일부터 9일까지는 평양에서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인 세포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구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5월 25일에는 노동당 외곽 노동단체인 직업총동맹 직총제 8차 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총에 보낸 서한에서 노동계급을 자력갱생의 선봉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회의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김 위원장이 일관되게 자력갱생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실현하기 힘든 것을 자력갱생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념 계획의 목표로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을 제시하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공업을 선행 부분으로 지정한 것은 북한의 풍부한 철광석과 석탄 그리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철산업과 중화학공업은 워낙 노후화돼 원료, 자재, 전력, 인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면 생산성은 낮은 분야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속공업을 강조한 것은 주체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주체철이란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를 수입할 수 없게 된 데 따라 무연탄을 활용해 철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부터 주체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서울의 동용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금속 공업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금속 공업의 기본은 철이고 화학 공업의 기본은 석탄입니다. 철이나 석탄은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기간 공업을 하겠다라고는 계속해서 해온 거고 이번에 좀 더 강화를 한 거지만 전기 부족이라는 것과 설비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적인 한계라는 게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화학공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화학공업은 탄소화나 공업을 말합니다. 탄소화나 공업이란 석유 대신 석탄을 가스화시킨 다음 이를 분해 처리해 에틸렌, 프로필렌, 아크릴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석유 대신 석탄에서 제품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탄소화나 공업은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거듭 강조했음에도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올 1월 8차 당대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그리고 군사정찰위성 등을 조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일종의 그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국의 경우에도 세계 경제 10위권, 국방력 6위인 한국의 경우도 지금부터 시작이라도 10년 내에 완성이 어려운 과제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제력으로 지금 스마트 원자로도 없고 잠수함도 재래식 이 50년대 좀 넘긴 수준의 로미오급 겨우 만드는 상황에서 핵잠수함 불가능하거든요.
북한 경제를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960년대 김일성 주석도 자력갱생은 60-70%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자력갱생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와 무리한 자력갱생 노선을 밀어붙이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러자 식량, 비료, 밀가루, 설탕, 식용유, 의류 같은 생활 필수품 수입이 끊겨 일제히 물가가 올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경 봉쇄 이전에 16,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5,900원으로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은 27,800원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조치로 주민들은 장마당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로이 스탱가른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일부 장마당은 하루 2시간만 연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량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북한 장마당에서 옥수수, 강냉이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9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초에는 2,300원으로 20%가량 올랐습니다.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은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핵 문제와 연계된 국가 전략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자력갱생으로 대북 제재를 버텨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과 경제를 모두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경제난을 풀려면 자력갱생 대신 한국을 중재자로 활용해 미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핵심은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노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미국의 상응 조치 조합을 만들어내서 초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이 초기 합의에 북한의 조치와 미국의 조치 합의 조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조율하기 위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갔고 귀국하면 북한에 갈 수도 있고 공개 비공개로 따라서 양측을 조율하는 작업을 생각을 한국 정부가 맡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북한이 계속 자력갱생 노선을 추구할지 아니면 한국의 중재로 대미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나설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포함되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단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 고향 땅에 가볼 수 있을까? 가족을 알아볼 수는 있을까? 한국전쟁 당시 고향을 떠나 이영만리 미국까지 온 재미 한인 이산가족. 평균 80에서 90세의 고령인 한인 이산가족들은 지난 21일 미한 정상회담 이후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함흥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발발 후 1951년 일사후퇴 당시 피난민이 된 89세 장송 할아버지는 두 정상이 이산가족 문제를 꺼낸 것만으로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게 늦게나마 이렇게 이산가족 문제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의제, 회담 의제에 올렸다는 건 우리는 참 고맙고 요것만 해도 반갑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이산가족들이 나 이제 모두 90 중가운데인데 이북에서 혼자 나와서 그분들 뭐 뚜렷한 뭐 목적이 있어가서 나온 거 아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돼. 살기 위해서 피난 나와 이렇게 한 거니까 특별한
전쟁통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 기약 없는 생이별이 됐고 한국에서 가족과 고향을 마음 놓고 그리워하지도 못했다는 장할아버지는 1975년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큰 어려움을 겪었고 60세에 공부를 시작해 새로운 여정을 걷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소재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더드 우주연구소에서 전기기술자로 21년간 근무한 겁니다. 어깨 부상으로 은퇴한 장할아버지는 50여 년 이민 생활 동안 자신이 이산가족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할아버지는 캐나다와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북한 내 가족 생사 여부를 확인해 연결하는 등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장할아버지에게도 기다림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에게는 상봉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백발 노인이 된 장송 할아버지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처음으로 의제에 올랐지만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너무 늦었지 않나? 세상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월. 예? 예, 때가 있는데 때를 다 놓치고 지금 와서 우리 이산가족을 갈라 하면 나이 많아서 뭐 실체 타고 지팡이 짚고 또 누가 도와줘야 가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누가 우리 이산가족이 여기서 돈 내고 이북까지 간다든가 하는 그거 누가 해요.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우리 이산가족은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야, 그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 갈 수가 없다.
장할아버지는 소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을 미국에서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미 고인이 됐다며 남은 생존자들은 거의 모두 늙고 병이 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할아버지는 4, 5년 전까지 북한에 있는 남동생과 여동생의 편지를 받았었지만 이들은 모두 사망했고 이제는 북한에 가도 만날 수 있는 혈육은 조카와 그들의 손주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마지막 남은 소원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의 유해를 찾는 겁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세상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것은 옛날부터 부모의 임종을 보는 것이 효도라 그랬다고. 잘 언제 돌아갔는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간지, 뭐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잖아요. 그 유골은 어디 갔는지, 그 산에 가서 이제 강바닥에 이제 개천에 있는지 어딘지 모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냐? 나 개인적으로 가서 유골에도 찾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유골을 모아가지고. 예, 한대, 나도 이북 가서 묻히고, 같이, 가족이 한대, 죽었어도 한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모시는 곳이 내 효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이장가장의 아픔을 갖다, 서러움이든가, 모든 여건을 갖다 한대 묶어서 다 잊고, 잊어라,
늦게라도 고향 땅에 함께 누워 평안하게 잠들기를 소망하는 장송 할아버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고령인 생존자의 형편에 맞춰 방문 시기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온 민간단체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VOA에 이 같은 기대감에 부응해 추가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2019년에 작성된 재미 한인 이산가족 신청자 명단에 97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번 주 미 동부와 서부에서 3명의 추가 신청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 하원에 발의된 법안도 이 단체의 움직임에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레이스 맹 민주당 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법안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부 간 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의회의 움직임을 반기면서 생존자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안이 통과하면 상봉 절차가 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인 자신의 미국 내 형제자매가 최근 모두 사망하고 북한에 남은 오빠의 생사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는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봉이 성사돼 오빠도 찾고 개성에 있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고 싶다는 이 사무총장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유해를 정리하는 것은 고령인 생존자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단체의 이규민 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명된 성김 대북특별대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생존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바로 당장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되게 어떻게 접촉할지 이렇게 방법들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혼자 만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은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UN 토마스 킨타나 그분께서 워싱턴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이산가족 재미 이산가족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 분 함께 이렇게 미팅을 했었거든요. 더욱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는 만큼 법적인 근거가 우선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사회에 노력이 있어 왔고 동력을 만들기도 했었던 만큼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실을 맺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이민들의 사연을 온라인 라디오 팟캐스트로 전하고 있는 이규민 회장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이산가족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한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단순한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한 번의 만남은 사실 이렇게 잠깐 만나는 것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더욱더 이렇게 충격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클로저, 진정한 힐링은 어떻게 하면은 좀 주기적인 체계적인 상봉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만남을 소통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내 한인 청년 주축으로 한인 이산가족 영상 기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서신 교환도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한인 청년들의 역할을 찾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했습니다. 이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구촌 사람들이 가족과 격리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겪었다며 이산 가족의 아픔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분들은 정말 이런 상태 정말 통화조차 연락조차 생사 확인조차 70년 동안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더 이렇게.
VOA 뉴스 장량입니다.
미국인들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 등에서 국가와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한 동맹이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싸우면서 다져졌다고 강조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와 올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41구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미군 전사자와 가족 40만 명이 안장돼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서울 국립현충원 면적의 거의 2배, 평양 김일성 광장의 34배에 달하는 258만 제곱미터 넓이의 이곳이 연중 가장 바쁜 날 중 하나는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입니다. 대통령 등 지도자들과 전사자 가족 등 많은 미국인이 이곳을 찾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군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애국심을 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 실종돼 아직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는 8만 1,700명에 달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가운데 75%가 한국과 베트남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다며 유해를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에 전달하기 위해 곳곳에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12일 기준으로 전체 미군 실종자 중 한국전쟁 실종자는 7,5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 이후 유해 감식 작업 등을 통해 1982년부터 신원이 확인된 미군 전사자는 597명이며 유해 감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원 확인율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말합니다. VOA가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 확인국이 최근 갱신한 통계를 검색한 결과 지난해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35구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올해는 지난 18일 현재 6구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북한이 지난 2018년 미국에 송환한 미군 유해 55개 상자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신원을 확인한 미군 중 1950년 12월 장진호 근처에서 후퇴 중 실종된 미국 육군 제7보병사단 소속 레이먼드 스미스 일병과 니콜라스 발렌타인 중사 등의 유해가 모두 이 상자 속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보훈부에 따르면 이렇게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은 비전투 사망자를 포함해 36,574명, 부상자는 10만 3천여 명, 전체 유엔군 사망자는 5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또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 국군 사망자를 13만 7천여 명, 북한군 사망자는 5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국들은 중공군 사망자를 4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침공에 맞서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킨 미한 관계를 혈맹이자 지속적 동반자로 강조하며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주인공인 랠프 퍼켓 주니어 전 대령 옆에 나란히 한쪽 무릎을 꿇고 기념사진을 촬영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전쟁에서 시작돼 평화 가운데 번창했다며 이것이 동맹의 놀라운 힘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hile the enduring partnership between our two nations began in war, it has flourished through peace.
두 정상은 또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동맹은 70여 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며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해 두 나라와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시사상식 시간에는 여러 나라들이 백신 효능과 안정성 수준을 알아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시간에는 다시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09년 5월 31일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이 7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스트리아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수레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하이든은 5살 때 초등학교 교장이자 교회 음악가인 친척집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이든은 100곡 이상의 교향곡, 70곡에 가까운 현악 사중주곡 등 고전시대 기악곡의 전형을 만들었으며 특히 1악장에서 소나타 형식을 완성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천지창조, 사계 등 오라토리오풍의 수많은 교회 음악을 남겼습니다. 몇몇 귀족의 궁정 악단을 거쳐 29살이 되던 1761년 헝가리 명문 귀족 안톤 에스테르 하지 공장 밑에서 일하게 되고 이내 악장이 됩니다. 하이든은 젊은 모차르트와 친교가 있었는데 영국 체류 중이던 1791년에 모차르트는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런던에서 독일로 돌아가던 1792년 본에 들렀던 하이든은 거기서 처음으로 젊은 베토벤을 만났으며 그 후 잠시 빈에서 그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베토벤이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게 될 무렵에는 은퇴해 여생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1809년 5월 31일 오스트리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821년 5월 31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성당인 볼티모어 바실리카가 완공됩니다. 아름답고 엄격한 비례를 가진 이 성당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볼티모어에 모였습니다. 볼티모어 대성당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여러 공공 건물을 지은 건축가 벤자민 라트로브의 작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벤자민 라트로브는 1795년 미국으로 건너와 1803년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트로브는 미국 연방 공공청사 건축 감독관으로 임명됩니다. 이때 라트로브는 워싱턴 DC에 짓고 있던 미국 국회의사당을 완성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 최초의 그리스 복고 양식 기념물이라고 평가되는 펜실베니아 은행 역시 라트로브의 작품입니다. 라트로브는 토목기사로서 상수도 설비계획에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으며 증기기관이나 증기선 제작도 시도했습니다. 설계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근대적으로 일을 추진한 벤자민 라트로브. 그는 미국 최초의 건축 설계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